그러므로 오 장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역사적 배경과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는 것이 모두 필요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때는 기원전 600년경입니다. 남유다 왕국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약 120년 전 당시 중동의 초강국인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당했고 지금 남유다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멸망시키고 중동의 신흥강국으로 떠오른 바벨론의 침공 위협을 받아서 국운이 풍전등화와 같을 때입니다. 오랫동안 공물을 바쳐왔던 애굽을 의지해야 할지 아니면 바벨론에게 굴복해야 할지 모르는 혼돈스러운 상황 가운데 남유다는 609년에 애굽의 몸을 의지하는 도박을 합니다. 그러나 채 4년도 못 되어서 605년에 애굽은 바벨론에 의해서 패하고 역시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맙니다. 바벨론은 곧 남유다를 침공하고 603년에 다니엘을 포함한 유다의 귀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은 여호야김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지만은 여호야김은 3년도 안 되어서 바벨론을 배반하고 그러자 바벨론은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를 폐위시키고 이번에는 그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여호야긴도 곧 바벨론을 모반하고 그러자 바벨론은 다시 침공하여 이번에는 그와 그의 모친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모든 장인들을 다 붙들어서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이때는 기원전 597년입니다. 그때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었던 에스겔도 같이 잡혀갑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함께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하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기원전 597년부터 유다 왕국이 멸망한 586년 사이에 에스겔이 전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말씀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16장 1절서부터 34절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왜 예루살렘도 다시 말해서 남유다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는 네가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때 벌거벗은 몸으로 버려져서 피투성이로 들에 뒹굴고 있었을 때 아무도 긍휼히 여기지 않았는데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서 살리고 씻고 나의 자녀로 삼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 네가 처녀가 되었을 때 여전히 벌거벗은 너를 내 옷으로 덮어주고 그 말씀은 나의 아내로 삼고 언약을 맺고 기름을 바르고 곱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고 모든 보물과 장신구로 치장케 하고 모든 진미를 먹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명실공히 왕후의 지위로 너를 높였다고 말씀합니다. 너의 영화는 완전했고 그 결과 너의 명성이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전파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축복을 받았으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의지하고 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어떻게 행했다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너의 과거에 그 비참한 했던 모습과 나의 은혜를 완전히 잊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내가 준 그 모든 금과 은과 장식품과 곱고 수놓은 옷들과 진미로 이방신들을 위한 신당을 꾸미고 우상들에게 그것들을 입히고 그곳에서 행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에게 예물과 제물을 드렸다고 하십니다. 심지어는 나를 위하여 낳은 자녀들까지도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십니다. 자신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아내로 비유하시면서 너는 모든 거리에 신당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 애굽과도 행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원어 표현은 이것보다 훨씬 더 외설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도 음욕이 차지 않아서 또 아수르와 행음하고 그곳으로도 부족해서 바벨론과 행음했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남편을 놓아두고 외인과 사통하는 간음하는 여자라고 말씀하시고 창녀라고 하시면서 창녀 중에서도 전례 없는 창녀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창녀는 돈을 받고 음행을 하는데 너는 오히려 돈을 주면서 음행을 하기 때문에 남편만을 사랑하고 의지하지 않고 수많은 외간 남자들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돈을 주어가면서 곡물을 바쳐가면서 추파를 던지고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너는 전무후무한 창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악하고 가증한지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35절서부터 36절에서는 그 죄를 요약하시는데 그러므로 너 음부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제 내리는 심판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너 음부야 말씀하시는데 어떤 성경은 prostitute라고 번역을 합니다만은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성경들은 harlot이라고 번역을 하고 whore라고 번역을 합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앞에서 지적하신 죄목을 다시 요약을 하시는데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합니다. NIV 성경은 부라고 번역을 합니다만은 거의 모든 성경은 더러운 것들을 쏟으며 아니면 욕정을 쏟으며 아니면 음란을 쏟으며 라고 번역합니다. 이것 역시 원어 표현은 이것보다 훨씬 외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하지를 않겠습니다. 네 정든 자들과 행음함으로 내 연인들과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드렸은즉 남편을 놓아두고 다른 자에게 내 마음과 몸을 다 주었은즉 가증한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섬기고 심지어는 몰렉 신에게 하듯이 자녀들조차 제사 드려서 불에 태워 죽였은즉 참 남편을 멸시해서 자신과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른 연인들에게 주었은즉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는가. 37절서부터 42절에 걸쳐서 여호와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하고 시작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원어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의 즐거워하던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네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네가 즐겼던 모든 연인들과 심지어는 미워했던 자들 블레셋까지도 모두 사방으로부터 불러 모아서 너를 대적하게 하겠다고 너의 몸을 드러내서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국면이 180도 변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네가 그들과 정을 통했지만은 이제는 그들이 와서 너에게 전쟁을 벌일 것이다. 너 예루살렘은 너의 정부들, 너와 정을 통했던 자들과 너의 경쟁자들 모두의 희생물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38절을 보면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린 여인을 국문함같이 심판함같이 너를 국문하여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내게 돌리고 합니다. 레위기 20장, 신명기 2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신 말씀에 따라서 또 무고한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신 규정대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 얘기는 네가 구애하던 연인들, 그 나라들이 너의 원수가 되리니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는가. 그들이 네 누를 헐며 네 높은 데를 훼파하며 네 의복을 벗기고 네 장식품을 빼앗고 네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합니다. 네가 장기 비즈니스를 했던 그 모든 곳들 신당을 세우고 우상을 세웠던 동산들과 높은 곳들을 다 훼파하고 네 화려한 옷과 장식품들을 다 벗겨서 내가 너를 처음 발견했을 때 그 모습으로 환원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환원시키겠다고. 의복을 벗긴다는 표현은 8절에 나온 옷을 입히다는 표현과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벌거벗은 여인에게 옷을 입힌다는 얘기는 아내로 맞아서 보호해주고 공급해준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기 의복을 벗긴다는 말은 이혼을 상징하고 너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부족해서 40절을 보면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합니다. 무리를 데리고 와서 그 율법서에서 규정한 대로 무리들 다 데리고 와서 간음한 여자 돌로 치듯이 너를 돌로 쳐서 죽게 하리라고. 그걸로 성이 차지 않아서 칼로 너를 조각조각 내겠다고 말씀합니다. 불로 너의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너를 죽이고 온 세상이 보는 데서 여호와의 심판을 행하리라. 예루살렘은 약탈당하고 불에 타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모든 보물들과 복된 삶들을 다 잃고 죽임을 당하리라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었고 죽임을 당했고 소수만이 바벨론으로 유배당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41절 후반부를 보면 내가 너로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1차적인 목적은 예루살렘이, 그 얘기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돈을 주어가며 이방 나라에게 창기짓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그리한 즉 내가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투기가, 내 질투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십니다.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경로케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네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루살렘의 가증한 행위는 너희가 옛 시절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머리에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강팍한 마음으로 갚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으로 갚았기 때문이라고. 자신과 같은 자를 아내로 취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은 커녕 오히려 신 같지 않은 신들을 음란히 섬기고 정을 통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아내가 오만 남자와 행음한다면 너는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지 않겠느냐. 예루살렘에 심판 내리시는 것은 100% 정당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심판은 가혹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유배되어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음란과 모든 가증한 행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성도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고 수많은 가족들과 친척과 동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방 땅으로 유배되는 비극을 막고서야 할 수 없이 이방신을 섬기지 않게 된 겁니다. 할 수 없이.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 장녀야 하고 말씀합니다. 대부분 영어 성경은 호라는 표현이 직역을 하면은 너무나 상스러운 표현이기에 유순한 느낌을 주는 창녀라고 번역을 하지만은 원어 표현은 호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왜 이런 과격한 상스러운 표현을 사용하시는가? 왜 너는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하체가 큰 애굽 사람과 행음하되 심히 음란히 하고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오히려 부족히 여겨 갈대아인까지 심히 행음하며 오히려 족한 줄로 알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지압이 대신 외인과 사통하여 간음하는 자요 돈을 주어가며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는 전무후무한 자라고 하시는가? 주님께서 왜 이 상스러운 얼굴을 뜨겁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는가. 여러분, 구약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스겔서 23장에 가면은 이것보다 훨씬 낯뜨거운 얘기를 그대로 하십니다. 이건 상스러워 갖고 외설물 보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짓은 진정으로 상스럽고 우리의 얼굴을 뜨겁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점잖게 교회 믿는 크리스천들, 주님의 이 분노, 주님의 거룩에 대한 이 엄중한 말씀 의미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하나님과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여러분 뇌리 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옆집에 있는 나이스한 아저씨와 우리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뭐든지 구하기만 하면은, 잡아당기기만 하면은 움직이는 그런 꼭두각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결혼관계는 독점적, 배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다른 어떤 사람도 끼어들 수 없고 이 남편과 아내를 결합하는 사랑은 필연적으로 질투하고 투기하는 사랑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질투는 인간의 세속적인 유치한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입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것도 수많은 남자들 돈을 주어가면서 정을 통하는데 그것도 수없이 많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짓을 계속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거짓 복음을 하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라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감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주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 직후에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니라. 이제는 아예 자신의 이름은 질투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간음이듯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이방신과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다 말씀합니다. 외간 남자를 사랑하는 아내를 관용하는 남편이 없듯이 하나님도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관용하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에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남유다조차도 멸망당하고 말았다고 말씀합니다. 오 창녀여 하시는 말씀은 오늘날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사 이래로 하나님의 본성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 인간의 본질은 변한 것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가 창기였다면 오늘날 우리들 대다수도 창녀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의 즐거움의 신을 음란히 섬깁니다. 이성주의, 합리주의, 민주주의의 신을 음란히 섬깁니다. 과학의 신과 의학의 신과 최근에 와서는 인터넷과 아이폰 신을 음란히 섬깁니다. 주님 말씀은 한자 보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일체 없으면서 이러한 것들을 믿고 살아갑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새벽 기도에 안 나오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스스로 존재하시기에 유일무이하게 모든 주권과 능력과 지혜 갖고 계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백성 삼으셨기에 실제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서부터 선지서에 이르기까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하시는 말씀을 수백 번이나 하시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음행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영적으로 음행하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귀가 따갑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귀가 따갑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뇌리에 새겨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히 멸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라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2장 3절에서도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한 말씀만 인용하면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음란한 자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첫 1장서부터 24장을 보면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누그러지지 않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진노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삶이 얼마나 가증한 삶인지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하나님은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이 말씀이 우리를 강타해야 됩니다. 정신이 번쩍 나야 됩니다. 강풍으로 하나님 말씀의 강풍이 우리를 내리쳐야 하나님에 대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삐뚤어지고 잘못된 생각, 그런 생각들의 찌꺼기들이 다 씻겨 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포기하실 수가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의문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어디로 갔는가?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저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9절에서 이 세상 어떤 것도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자신의 백성들을 창녀라고 하시면서 창기짓 계속했기에 너희를 멸하리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가? 맞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언약에 100% 신실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나중에 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겁니다. 입술로는 믿지만 삶으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시록 2장 9절에서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라, 사단의 집합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자, 교회는 다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자, 그리고 목회자는 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자라고 하는 자, 제일 어리석은 자입니다. 구약을 자세히 읽어보고 신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거짓 교사가 세상에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뛰는 자들이 많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집어넣어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 자가 많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것은 외형적인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참 하나님의 백성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한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나는 진정 구원받았기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사는가? 나에게 다른 신들을 두지 않고 사는가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각각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은 공력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니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기루를 보면서 착각하고 살지를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10분의 9는 다 멸망당하고 10분의 1만 남겨진다고, 그 남겨진 10분의 1 가운데서도 소수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구약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남겨져 있는 소수 사람에게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많은 분들 들으시면서 불쾌한 분들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 얼굴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고 상스러운 말씀처럼 들리지만은 그러나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창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창기와 세리가 먼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자신은 모든 율법을 잘 지켰다고 했던 바리새인과 그러나 자신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했던 세리가 같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판결을 내리시는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창기로소이다 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관원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 나오는 율법사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십계명을 잘 지켰나이다 하고 주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영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영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기분 나쁜 분이 있다면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나의 진면모를 보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왜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고 너희의 의인은 걸레와 같으며 너희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말씀에 가책을 받으셨다면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내 믿음을 강건케 해 주옵소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중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엄중함,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오 장녀야 하신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뇌리에 새기고 마음 중심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는 모든 음란이 섬기던 세상 신들을 하나하나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삶, 첫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